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린 지 이틀째를 맞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에 침묵을 지킨 채 청와대 관저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저가 아직 준비가 안 돼 기다리고 있고 이르면 13일에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이권 추구를 도왔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잃었고 한국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두 달여 뒤인 오는 5월 초쯤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과 탈북민 대표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가 북한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북한에도 부패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어제 VOA에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고난의 행군 등으로 수백만 명의 주민을 굶겨 죽였고 세계 최악의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포정치 때문에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힘과 법치주의로 대통령을 파면한 한국의 민주적 사례가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 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영내 동맹이자 친구인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60일 안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우리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안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국내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한국인들과 그들의 민주주의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국 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에 영유된 말레이시아 국민의 귀환을 위해서 북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파 아만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 측이 협상 의사를 밝혔다며 며칠 안에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 암살을 이유로 북한과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하고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하자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 11명을 억류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 씨의 시신이 말레이시아에 매장될 수 있다고 말레이시아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헬미 야하야 보건부 차관은 오늘 김정남 씨 시신 처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인수자가 없는 시신들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매장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하고 관심을 끄는 만큼 시신 처리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씨는 지난달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의 공격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암살에 적어도 북한인 8명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핵심 용의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돌아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인 한광성이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대표팀에 입단했습니다. 일요일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아침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행동은요 가끔 어른들을 놀라게 합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살고 있는 한 백인 꼬마의 엉뚱하고 귀여운 발상이 이 인종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시대를 사는 어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얼굴도 하얗고 머리는 금발에 가까운 전형적인 5살짜리 백인 소년 잭스, 그리고 동갑 친구인 갈색 피부에 머리카락이 아주 짧은 전형적인 흑인 소년 레디의 우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느 날 백인 소년 잭스가 흑인 친구 레디의 머리 모양이 하고 싶어서 빡빡머리를 하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졸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머리 모양이 같아지면 유치원 선생님이 자신과 레디 둘을 누가 누군지 헷갈려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다른 피부색을 가졌는데도 머리 모양만 같아지면 둘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요. 결국 잭스는 머리를 빡빡 밀었고요. 잭스와 함께 이발소에 간 레디의 반응도 참 천진스럽습니다. 내가 잭스, 잭스가 나 라면서 참 좋아하더군요. 두 꼬마에게 서로의 피부색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흑인 소년 레디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리는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들이라면서 흐뭇해했는데요. 피부색이 달라서 생기는 인종 갈등, 이 두 소년에겐 없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봅니다. 기자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겠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갈까요? 영국 밴드 비틀즈의 노래 I Will 들어보시죠. Who knows how long I've loved you. Do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Didn't catch your name, but it never really mattered. I will always feel the same. Love you forever and forever.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henever we're together. Love you when we're song will fill the air. Sing it loud so I can hear you. Make it easy to be near you. For the things you do endear you to me. Oh, you know I will. Sing Radio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ind Control Robot. Mind Control Robot. Mind Control이란 말은 생각을 조정하다, 생각을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로봇이란 미국 명문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의 이름인데요. 요즘처럼 로봇이 인간과의 바둑 경기를 벌이는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로봇이 개발이 된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인간이 생각만으로 로봇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로봇을 지켜보는 인간이 생각만으로, 즉 뇌파로 즉각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로봇의 실수를 바로잡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작 없이도, 심지어 말을 하지 않아도 로봇을 생각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상해 보시죠. 로봇이 물감과 실타래 두 가지를 각각의 통에 넣도록 실행을 시켰는데요. 이 로봇이 여러 번 잘 분류를 하다가 실수로 물감을 실패통에 넣으려고 로봇이 움직이는 순간 로봇과 뇌파 기록이 연결된 인간이 이를 알아차립니다. 이런 생각은 뇌의 파장을 만들고 뇌의 파장은 기록되는데요. 동시에 이 파장은 로봇과 연결돼서 실통으로 움직이려던 로봇의 방향을 물감통으로 바꿔놓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로봇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그저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연구와 성과는 장애인이 로봇 팔이나 다리를 쓰거나 신체가 마비돼서 눈도 깜빡이지 못하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 day without a woman. 여성 없는 날. 이 세상에 여자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전 세계 35개 나라에서 여성 없는 날, A Day Without a Woman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여성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듯 모든 일에서 손을 놓는 여성 총파업의 날이라는 표어가 내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1월 21일 워싱턴 여성 행진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이날 행사들을 지휘했는데요. 반 트럼프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이 미국 전역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자 여성 운권 단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여성 없는 날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여성 총파업이 미국 주류 매체에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지난달 정도부터였지만 계획은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있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검은 옷을 입고 모였던 여성들의 시위에 영향을 받았던 것인데요. 여성 없는 날의 행사들의 목적은 여성이 일선에서 사라짐으로써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드러나게 하자는 것, 그리고 여성이 가진 경제적인 힘과 가치, 무급, 유급 노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을 집중 조명하면서 보다 나은 세상, 즉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여성 없는 날에 여성들이 할 일은 첫 번째, 일하지 말 것. 둘째는 매장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라도 물건을 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빨간 옷을 입을 것. 파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최소한 빨간 옷을 입음으로써 연대의식을 부어주자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었는데요. 지난 1월에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여성 행진의 힘을 시험해보는 자리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지난 6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6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36분쯤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안보리가 이날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자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주변 국조를 방문해 북한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합니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따른 조치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정남 씨는 북한 당국에 의해 혹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국제 협약에 의해 금지된 화학무기로 살해된 걸로 추정된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형사재판소 자문변호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보존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원조 사용에서 투명성을 개선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북한이 체제 보존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이 분석, 진단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심층 취재로 다뤄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요즘 한창 이 김정남 피살 사건, 뭐 북한 미사일, 뭐 이렇게 이 떠들썩한데요. 어수선한데. 기후변화, 날씨 기사 좀 이색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또 결국은 또 현안으로 또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취재 배경을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 몇 년 새 이 북한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부쩍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나 지지난해인가요? 작년, 재작년에 이수용 외무상이 이 외국에서 열린 기후변화 관련 회의, 국제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연설하기도 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김정은 위원장은 수시로 이 기후변화 문제와 이 자연재해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신년사나 아니면 자신의 저작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취재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기후변화에 대한 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기후변화라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토픽이라면 역시 지구 온난화를 들 수 있겠죠.
네.
지구의 기온이 조금씩 매년 이제 해가 지나면서 올라감으로써 여러 가지 전에 자주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보이는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비가 홍수가 진다거나 비가 많이 와서 또 너무 눈이 많이 온다거나 오히려 또 반대로 홍수 반대로 가뭄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심층 취재로 북한이 왜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지 취재를 하셨는데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누구를 하셨나요?
뭐 한국 전문가들 세 분하고 호주에 있는 이 북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자 한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연구소에 계신 분들인데요. 역시 이 북한 기후변화 문제 전문가들입니다.
네. 자, 이분들의 의견을 좀 하나씩 좀 차근차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했다라고 서두에 적으셨는데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면 역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온난화 같은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 네. 차원에서 만든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뭐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뭐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등 또 환경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이 대책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했다는 건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가의 이익, 체제 보존 때문이다. 이 얘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이 취재한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네. 역시 가장 큰 목적은 앞에 서두에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제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달리 말하면 기후변화가 이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 그런 말도 되겠죠.
네, 좀 풀어서 들어볼까요? 체제 보존과 기후 변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90년대에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그런데 네.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큰 물, 홍수 때문에 일어난 농작물 파괴의 네. 결과로 이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때 벌써 당시 이 발생했던 큰 물은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체제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기후 변화가 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학습해온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북한 체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중앙에서 내려주던 그런 배급 체제가 파괴가 되고 지방의 이 장마당 경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
이런 요소는 지금까지 북한 사회를 설명할 때 가장 큰 변화된 요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네.
이 큰 틀에서 보면 기후 변화가 이런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이 장마당 같은 요소를 도입하는데 일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이 집권층 이 눈에서 보면은 이런 변화들은 상당히 기존 체제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후 변화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다라고 써 놓으셨는데 누가 한 얘긴가요? 이건?
이것도 역시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기후변화 대책을 집행을 하려면 북한 같은 경우 북한같이 좀 이렇게 돈이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외부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나 그래서 북한은 이런 외부 지원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로 거론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부분인데요.
네.
이 재생에너지 같은 부분은 사실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북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에너지 생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산해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라고 많이 권고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관계해서 이 외국의 원조를 받게 되면은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네.
동시에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 한번 쓰고 없어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풍력, 태양열,
지열도 있겠고요.
네.
조력도 있겠죠.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
네.
근데 역시 대표적인 게 역시 태양열하고 풍력이 가장 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현재 북한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건 역시 태양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이런 기후변화 가입 의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도 북한하고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기후변화가 북한처럼 뭐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장래라든지 어떤 이 국민들의 삶의 질 같은 것을 좌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것일 테고요. 또 경제적인 목적에 있어서도 아까 북한처럼 그런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또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지금 목적은 좀 비슷하고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지금 북한의 그 산림 환경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산림이 황폐해진 상태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기에는 이 기후변화 대책을 기후변화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시급한 것이 산림복구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네.
이 산림이 기후변화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이제 뇌리에 남았던 게 이제
네.
북한이 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역시 이 외부 지원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이 외부 지원을 이 북한이 이 전국에 골고루 배분하지 않고 특정 지역, 가령 뭐 평양이나 이런 지역에만 쓴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 아니면
네.
이런 지원들은 다른 곳으로 전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앞으로 크게 큰 도움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 호주의 벤자민 하비브 교수가 지적한 내용이었는데
네.
지금 사실 이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꽉 막혀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핵 문제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 국제사회가 이 북한의 인게이지먼트 영어로 이른바
네.
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는 서로 접촉하기가 힘들겠지만 가령 우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갖고 북한하고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협력하다 보면은 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문제들도 좀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아산연구원 최현정 박사의 지적이었는데요.
네.
에너지, 이 기존 에너지라는 것은 이 기존에 있는 에너지들, 가령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것은 이 중앙 집중형 에너지라고 설명을 하고요.
네.
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열 같은 것은 지방 분권형 에너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 것은 발전 같은 것은 이 한 곳에서 생산을 해서 지방으로 배분해주는 중앙에서 배분해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발전 같은 것은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를 마련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에 배급이 필요 없는 그런 에너지 생산 방법이라는 거죠. 재생에너지 생산 방법이.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북한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진행이 되면은 이 장기적으로는 참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최현종 박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령 태양열 발전으로 어떤 자체 전기를 가지게 된 북한 지방 주민들이 그 전력으로 어떤 TV를 시청한다거나 라디오를
네.
듣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 정보가 밖에서 유입됨으로써 이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견해였습니다.
네.
이 재생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개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죠.
네. 뭐 전기 하나 들어오면은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 박경희 교수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분은
네.
이 국제 학술대회를 거의 매년 북한 평양에서 개최하면서 북한을 자주 왕래하시는 분인데
네.
예, 북한을 왕래할 때마다 그쪽 관리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북한 관리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이 북한 쪽에서 기후 변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네. 알고 있었고 간파하고 있었다는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기후 변화 관련 그런 기술, 각종 기술이죠. 뭐 가령 에너지 절약형 기술이냐, 자연 에너지, 생물 에너지 개발 기술, 대기오염 방지 기술 이런 이 기후 변화 관련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알려진 것보다 북한 쪽에서 그런 기후변화 관련 대책이나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네, 얘기를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기후변화 관심, 뭐 결국은 체제 유지와 경제적인 이득의 목적이다. 뭐 그렇지만 다른 나라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그런 이유들이 저번에 깔려있는데 북한은 좀 그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좀 절박한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박경애 교수가 전한 바에 따르면은 이 북한 쪽에서는 이 환경 문제, 특히 기후 변화 문제를 고려를 해야지 이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 확실한 인식이 있다는 그런 말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이 국가 장기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또 이걸 집행할 의지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처음에는 이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북한의 골이 깊은 상황까지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조앤 바이즈가 부릅니다. 도나 도나 들어보시죠.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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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
dona. 예, 노래 한 곡 들으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의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자 학생들이 미국을 다녀갔습니다. 학생들은 난생 처음 경험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한국 내 탈북 대학생들을 위한 한반도 통일 준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아카데미로 명명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 내 탈북자들과 미주 한인들을 한반도 통일에 참여시키고 한반도 통일의 주역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탈북 대학생 초청 연수가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민주평통 권석대 회장입니다.
작년 9월달부터 그 서울대학교 통화통일연구원하고 더불어 통일아카데미를 저희들이 6주 동안 12강의를 마쳤는데요. 그 후속 사업으로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2월 6일부터 2주 동안 두 명을 저희들이 이 미국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그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견문이 더 넓혀지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그 통일 한국을 이끌고 갈 주역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 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탈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과 명절 행사 등을 열어왔지만 한국 내 탈북자 학생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허준 씨와 다른 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 씨가 참가했습니다. 지난 2008년 탈북해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허준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한 미국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랑은 사실 그 겉모습만 놓고 보자면 좀 다른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물이라든가 사실 이런 게 뭐 그 뭐랄까요 이게 거친 건물 LA는 거친 건물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 아 이게 뭐지? 사실 내가 시골에 왔나라는 생각도서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인프라가 다 잘 돼 있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모 씨는 공항에서 본 미국 국기인 성조기의 위압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입국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막 떨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공항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미국 앞에 엄청 큰 성조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위압감이란가 되게 엄청 큰
두 학생에게 이번 미국 방문은 특별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꼭 와보고 싶었고 미국 유학의 꿈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준 씨는 정치학도라면 미국에서 공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정치학이라는 게 미국이나 사실 서양 쪽에서 많이 건너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학을 공부를 한다는 건 시야도 좀 많이 좁은 데서 좀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좀 배울 수 있는 게 그리고 제가 듣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준 씨는 또 어릴 때부터 미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북한에 있으면 이제 미국이라고 말을 하면 뭐 엄청난 사실 부정적인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꽤 나쁜 나라인가? 사실 저 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다. 사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컸었어요. 사실 또 한편으로는 뭐 북한이 사실 홍수나거나 사실 이럴 때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이라고 쓰여진 그런 쌀포대에서 저희가 쌀을 나눠 먹으면서도 아, 정말 미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쌀이 남아 돌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쌀을 막 주고 사실 그러면서도 사실 어릴 때부터 사실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
김모 씨는 미국의 국가 체계를 통일 한반도에 적용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 체계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한국인 지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 국가적인 시스템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통일되면은 어차피 시스템 같은 것도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걸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더 대한민국 우리 통일 국가가 빨리 발전할 수 있잖아요. 미국을 뭐 그냥 그대로 카피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무래도 선진 국가니까 그쪽에서 배울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함경도 청진이 고향인 허준 씨는 한반도 통일 후 고향에 돌아가 함경도 지사가 되는 게 꿈인데요. 미국에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저나 사실 뭐 굉장히 예쁜 고향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고향 굉장히 예쁜데 사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못 살아요. 그냥
허준 씨는 탈북자로서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고향에 살 때 함경도라는 그 구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탈북할 때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 함경도 내에서도 그 청진이라는 작은 그쪽을 사실상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한데 어릴 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처음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 1차 탈북할 텐데요. 사실 그때 처음 사실 그 통행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사실 자유라는 걸 처음 그때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처음 1차 탈북할 때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좀 나더라고요.
이들 두 명의 탈북 학생들은 2주 동안 미국인 가정에서 숙식하며 영어 연수, 한인 정치인들과의 만남, 미국 대학교 방문,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놀이공원을 둘러봤습니다. 허준 씨는 자신들에게 집을 제공해준 미국인과 한인 정치인, 그리고 놀이공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좀 호기심이 좀 부족하다. 왜 뭔가 외우려고만 하고 뭔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고 미국인들은 사실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정치인으로부터는 정치는 현실이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도 한인 정치인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계시는 미셸 스틸이라고 캘리포니아주 여섯 분이 슈퍼바이저 중에 제일 권위가 높다고 하신 분을 높은 한인분을 만났는데 거기 사시는 한인분들 보면은 같이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자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이 꿈을 꼭 성공하고 멋진 사람이 됐으니까.
놀이공원에서 경험이 가장 즐거웠다는 허준 씨는 전혀 딴 세상에 와 있는 듯했던 자신의 기분을 고향 사람들도 느꼈으면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학생은 2주 동안의 다양한 미국 체험을 통해 미국 유학의 꿈에 더 한 발 다가섰다며 미국에 다시 오면 스스로 탐험하는 미국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학생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탈북 대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인데요.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트렌튼 전투 승리는 식민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기존에 하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아메리카군은 보급품이 없어서 옷이나 신발, 담요가 없는 군인이 반이나 됐습니다.
아메리카군의 베네딕트 아놀드 장군은 뉴욕에서 영국군을 물리쳤고요. 보고인 장군은 영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라토가 전투에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어쩌면 이 새로운 나라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라토가 전투에서 아메리카군이 승리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는 아메리카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7부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은 유럽 국가들의 태도와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대륙회의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영국은 모든 걸 바꾸고 식민지와의 관계를 1763년 상태로 되돌릴 것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륙회의는 이 제의를 거부했고요. 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779년 유럽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도 영국에 대항하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영국은 네덜란드와 미국의 교역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와도 전쟁을 벌여야 했고 프랑스는 군 병력과 지휘관, 폭약이나 선박들을 미국에 지원했습니다.
1780년 영국군은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점령하려 했지만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아메리카군의 저지에 밀렸고요.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으로 군대를 이동했습니다. 영국군 지휘관은 찰스 콘왈리스였습니다. 아메리카군과 영국군이 요크타운에서 부딪혔을 때 양쪽 모두 병력이 각각 8천여 명이었습니다.
코날리스는 증원함대가 곧 도착하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군만 증원함대가 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프랑스군도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함대를 보냈고 요크타운을 향해 오던 중 이미 코날리스가 기다리던 영국 쪽 함대와 마주쳤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영국 함대를 격파시키고 지금 요크타운 부근인 체사픽만으로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와 프랑스 연합군은 야포로 공격을 시작한 다음 육박전으로 영국과 대결했습니다. 영국군은 갈수록 열세에 몰렸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대영제국의 군대가 식민지 군대에게 무너진다면 그건 치욕이다. 살아서 영예롭게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라. 대영제국의 명예를 걸고 물러서지 마라.
지원병이 없이는 영국군은 더 이상 승산이 없었습니다. 1781년 10월 17일 영국군 지휘관 찰스 코널리스는 아메리카 군을 이끄는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싸우던 영국군의 반 정도가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1783년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아메리카 혁명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식민지는 이제 자유의 땅이 됐습니다. 독립된 신생 국가가 정식으로 승인됐고 북부와 서부의 경계선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별개의 나라처럼 존재했던 13개의 주들은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됐고 진정한 의미의 미합중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진정으로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독립혁명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들에게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습니다.
각 주들은 연방조항이라는 합의에 따라 서로 협력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 협정을 통해 서로 뭉쳤고요. 연방조항은 중앙정부를 구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나 입법제도에 대한 규정이나 정부 일을 수행할 행정부에 대한 내용도 없었죠. 연방조항이 규정한 건 의회를 창설하는 것뿐이었죠.
총사령관으로 아메리카 군대를 지휘했던 조지 워싱턴은 힘이 없는 연방조항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뿐인 의회였죠. 연방은 구속력이 약했고 13개 주들은 각자 별도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의회는 각 주들에게 자문을 해주며 어떤 일을 추진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법을 만들 수는 없었고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조지 워싱턴은 군인들이 모두 헐벗고 굶주리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열악한 군대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 조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전쟁 중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싸웠고 신발이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의약품이나 담요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의회는 돈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코날리스 장군이 1781년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에서 항복했을 때 한 연락원이 이 소식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소식을 가져온 연락원에게 지급할 돈이 없어서 의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냈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군인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전쟁을 지원해준 유럽 국가들에게도 빚을 졌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빚을 갚을 만한 단일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러화가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달러를 쓴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르게 적용되니 누가 쓰겠냐고요.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인종이란 개념이 없는 순수한 꼬마들의 우정 얘기해드렸는데요. 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때 진정하고 순수한 만남과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은 도움이 되질 않겠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5년 3월 11일 오늘,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영국 에어셔 지방의 로흐필드에서 태어난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학교를 거쳐 런던 대학 내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이후 1928년 플레밍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 모양의 병균을 배양하던 많은 접시 가운데 유독 한 배양 접시에서만 세균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He saw that the bacteria surrounding the mold had died off. Which led him to speculate the mold was producing a substance that was lethal to the bacteria.
플레밍은 곧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이후 종기나 상처의 치료는 물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병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11일 오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1931년 소련 남서부에 있는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법대에 들어가고 그의 공산당원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지역 당위원회에 제1석에 선출된 이래 여러 요직을 거치며 눈부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어 1985년 3월 10일 콘스탄틴 체르넨코 서기장이 사망하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와 관료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소련에는 시장경제가 도입됐고 언론의 자유도 신장됐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함께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과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1990년 동유럽에 팽배했던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